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웠습니다. 얘야,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아니, 왜 교회 가기 싫다는 거니?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야, 예배가 재미없다고 교회 안 간다니 네가 어린애냐? 장로님들 기도도 너무 길고 찬양례도 못해요. 기도나 찬양을 그렇게 길다, 짧다,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써요. 교인들이 날 싫어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런데 다른 교인들도 교회 안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어머니. 그래, 그렇긴 하지. 그래도 다른 교인들은 안 나와도 넌 가야지. 넌 담임 목사잖아. 그 널리 알려져 있는 유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만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가는 목사가 있다면 이런 목사를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아니고 먹사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 더 심하게는 목회를 통해서 자기 먹을 것만 채우는 목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개독교인이라고 비하해서 부른답니다. 여러분이 개독교인이나 무슨 개독교, 먹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부터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세상에서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런 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먹사를 어떻게 불렀는 줄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라고도 불렀지만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까지 그랬는데, 이건 먹을 것만 챙기는 먹사와 아주 비슷한 이미지지요. 개독교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죽은 자라고 그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개독교인을 뭐라고 그랬느냐고 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지요. 육신에 속한 자.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세상에 속한 그러한 자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따르는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욕과 얼마나 비슷한 말들입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먹사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다시 말해 이에 이입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러한 말씀이에요. 먹을 걸 주어야 축복해 주는 선지자라고 하면은 정말 목사가 아니라 먹사지요. 개독교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반역자라고 그러거나 간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이지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자지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가 그를 내쫓고, 여기 보니까 반역자라, 가늠자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사야 1장 그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목사와 개독교에 대한 꾸중이 나옵니다. 여기 10절 말씀이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관원이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을 본문이 뭐라고 부르느냐고 하면은 소돔의 관원이라고 부르고 성도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인류 역사에 아주 끔찍하게 악명 높은 악한 곳이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교회와 지도자들을 최악의 인간이라고 꾸짖으셨단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목사가 되거나 개독교의 노릇을 하면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목사나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만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기준에 너무나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좀 마음이 무겁습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무겁고 슬프지요. 저도 마음이 무겁고 슬픕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아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슬프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독교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까? 전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좀 안 됐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꾸릴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가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진짜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욕먹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만 부리는 개독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찔리고 우리 마음이 무겁고 아프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걸 눈치로 보고 알고 우리를 비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우리 속속들이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심판하실 때에는 아마도 더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가끔 예배에 결석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실 교회에 나오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이고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그것을 다 피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섬기느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이 문제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가끔씩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마음에 원은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문제 될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부부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질을 참지 못해서 가끔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정은 부부 싸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온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정된 가정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정 중에서 어느 가정이 더 좋고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높여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성도를 이기려 하고 내 명예를 추구하고 다른 성도가 잘하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이 땅에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 꼭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평소에 하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해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나 저거나 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새롭게 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일이 되는데 이 귀한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림하셔서 성탄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사람들을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준비시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때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나라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 위에 곧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많이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고 이 세례요한은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정말 순수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잃고 있다고 하면은 회개해야 이제 오시게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쇠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이 말씀은 죄 용서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죄 용서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변론해야 용서 안 받는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변론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면 죄 용서 안 받는데 그 사이에 뭐 하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면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면 어떻게 죄를 회개하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올바른 게 뭔지 알아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바른 게 뭔지 알아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잘못을 그 사람에게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들은 사람, 그리고 진리를 듣고도 회개를 안 하면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아예 그 사람의 잘못까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진리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극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다른 것 개의치 않, 오직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면 올바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변론하면 잘못을 지적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해야 회개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변론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변론한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당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한 적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과 변론한 것이란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가르쳤잖아요. 학교 교단에서 이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성도님들의 잘못을 굉장히 참 쉽게 지적을 했는데,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잘 지적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성도님들의 사정을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고 나니까 이렇게 지적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저렇게 지적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학교 이 교단에서는 좀 그렇진 않았지만은 이 교회 강대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잘못을 잘 지적하기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니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하면은 성도님들이 그때는 그냥 하고 이렇게 깨닫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변론하자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죄를 지적할 테니까 한번 논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 듣는다고 죄 용서 안 받는 것 아닙니다. 말씀 듣고 내 죄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 죄를 용서 안 받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장로님은 신앙생활보다도 이 교회, 좀 큰 교회였는데 교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분 계셔야 되겠지만 이분은 아마 자기의 명예나 여러 가지 자기 뜻을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면 교회 정치를 많이 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자녀 중에는 목회자 특별히 목사 사모님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에게 차마 그 말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시무장로까지 지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아버님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중병으로 고생 중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님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앞으로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부담감이 생겨서 결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의 회개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사흘쯤 지났는데 이 장로님이 가족들을 부르더니 자기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편한 몸이 아닙니다.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억지로 무릎을 꿇더니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더 누워있다가 죄가 생각나면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또 누워있다가 죄가 생각나면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며칠 그렇게 지내시더니 어느 날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살려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그런 장로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목사가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찾아가서 그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이러한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참 좋을 터인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목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도 욕하고 있는 형편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정말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 정말 변해야 됩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감정이나 판단 때문에 다른 성도에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욕먹고 있는 행실 있다고 하면 이제 중지해야 합니다. 이젠 그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셨던 그 말씀, 이 세례요한이 했던 설교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하반절 이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려고 일려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성도라, 내 성도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도 하지 말라면은 여러분 목사라는 말도 하지 말고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넌 성도도 아니야, 너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변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목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제가 장로가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따지시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셔서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 설교를 맡아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상에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두 성도님이 아주 대판 싸우더라. 그날 설교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이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지금 왜 이래 하고 아 그냥 말리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외부에서 온 젊은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가 옆에 있는데 전혀 상관치 아니하고 이 두 사람은 아주 대단히 거칠게 싸웠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또 십몇 년 전에는 주중에 제가 교회 오피스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예배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서 그저 들려서 기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가보니까 소리가 좀 이상해서 가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기도하러 들렸다가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이, 제가 직명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아주 거친 언성과 함께 아주 레슬링을 하다시피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냥 놀래서 아유 아유 장로님 집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큰 소리를 쳐도 아무 효과가 없길래 제가 그때 중간에 들어가서 뜯어 말리느라고 힘을 좀 썼어요. 뭐 진교실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 그 예배 드리는 예배당 안에서 그러는 모습 정말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예.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재직회를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얼마나 거칠게 비난하고 말이죠. 다투는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예배 끝나자마자 무슨 남선교회 여전도회로 모이면은 금방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성도이고 회의할 때는 성도가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회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회의하는 겁니까? 이런 모습은 여러분 교회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어쩌다 다툼이 일어난 그런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다투고 습관적으로 무슨 기관에서 모이기만 하면은 서로 비난하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속에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얘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평소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회생활, 그런 교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생활을 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회생활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교회 나와서 제사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정말 믿는 사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 이상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서도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회 나오는 그 사람 심정이 믿음의 근본적인 마음이 잘못된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 나오지만은 세상 나가서는 약해서 뭐 약한 까닭에 미혹에 빠져서 두려워서 죄를 짓는 사람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약해서 사람인 까닭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또 교회 나오는 것부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 보니까 아주 큰 교회는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 가지고 자기 어떤 실속 차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욕심 위해서 나오는 그 사람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 육신이 약해서 어쩌다 보니 죄를 짓는 사람 누가 더 큰 문제이겠어요? 교회 나오는 것부터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것이 더 심각하고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보다도 더 먼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마음부터 보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와 변론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저는 뭐 이런 말씀 전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론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그저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보지 마세요. 우리 개개인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 교회의 다른 모습을 찾아가면서 그냥 잊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뜯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해는 좀 별다른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 지키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 진단 받는 거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젊었을 때, 나이 들을 때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때 의사는 검사 결과를 그분에게 정확히 말해 줘야 합니다. 혈압이 180에 120이나 나왔는데 아 그 얘기 들으면 그 사람 낙심할까 봐 기분 좋게 만들려고 아 120에 80입니다. 참 건강하시네요. 이거 살인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년 동안 건강검진하지 않아서 그동안에 몸이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지내는 것도 아마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더욱이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이 대강절, 우리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더군다나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이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신앙검진을 좀 진지하게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매주일 검진만 받는 건 아니지요. 어떤 때는 그저 보약도 먹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이 대강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단, 오라 변론하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요히 나가셔서 하나님의 진단을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단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이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 욕심이나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잔잔함과 내 평안을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과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러한 모습을 깊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의 성탄을 주님의 자녀답게 기쁨 속에서 맞이하고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가 되고 또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사오니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무슨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교만해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신앙이 내 명예를 추구하고 날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변론하신다고 하시면서 말씀 주시니 우리 모두가 겸손히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지 않느냐는 어리생각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에 건강한 부위가 있어도 연약한 부위가 있을 때에 온몸이 상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에 연약한 부위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알려주실 때마다 겸손히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면 교회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고치고 변화돼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불가지고 날 씻든지 불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깎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어두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건강 주시고 육적으로도 건강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 그래도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예식, 여기에 참여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신 것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예배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못하는 우리의 속사정들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 겉에 있는 것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주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이러한 마음과 몸으로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구본기 집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병마를 꾸짖어 주시며 주 앞에 큰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좋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우리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여행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그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